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1911년 1월 14일 베라트의 소설 부부들 꽤 서투른 유대어 작가의 갑작스럽고 짓궂은 단조로운 등장 예를 들면 모두가 즐거워했지만 즐겁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었다 혹은 저기 슈테른 씨라는 한 남자가 온다 우리는 이 남자를 이미 그의 소설에서 뼛속까지 알고 있는데 함순한테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에 생긴 매듭처럼 그렇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기서는 유행하는 약을 설탕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줄거리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유 없이 특이한 어법을 고집하는데 예를 들면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돌받고 돌봤다. 그리고 다시 돌봤다. 각 인물들은 새로운 조명을 받지 않고도 잘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군데군데 보이는 실수들조차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조연들은 대부분 형편없다. 1911년 1월 17일 막스가 청춘과의 작별 중 일막을 읽어주었다. 오늘 나처럼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진정한 느낌을 발견할 수 있기 전에 좋게 1년간을 내가 찾았어야만 했다. 저녁 늦게 카페에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이 진행시킨 뒤틀림으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시키면서 내 안락의자에 앉아있어도 될 것이다. 1911년 1월 19일 내가 바닥부터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내가 5분 이상 깨어있지 못했다. 매일 지구에서 사라지기를 희망해야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 속에서 적당한 희망 역시 봐도 될 것 같지는 않다. 나는 이 점에서 그 당시보다 겉으로는 좀 더 홀가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기 나는 무감각해서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과 연결되어졌을 묘사를 또 내가 끌어안아야만 했고 나를 열광시켰어야만 했던 묘사를 아마 지향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여간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담함. 내가 어떤 참담함으로 내가 쓴 글에서 어떤 냉대가 나를 온종일 따라다녔는가. 위험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그 위험은 얼마나 조금 끊어지기에 저 냉대를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게 작용했는가. 물론 이렇다고 전체적으로는 내가 훨씬 덜 불행해진 것은 아니다. 언젠가 한 번은 소설 한 편을 구상했다. 그 소설에서는 두 남자 형제가 맞서 싸웠다. 그중 한 명은 미국으로 갔고 그동안 다른 한 명은 유럽의 감옥에 있었다. 나는 그냥 여기저기에 몇 줄씩 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일은 나를 곧장 피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언젠가 어느 일요일 오후에도 내 감옥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는 조부모님을 방문했고 거기서는 항상 그랬듯이 특별히 부드러운 빵에 버터를 발라서 먹었다. 대체로 허영심에서 내가 그랬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테이블보 위로 종이를 밀면서 연필로 두드리고 등불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내가 쓴 글을 가져가서 들여다보고 감탄할 누군가를 유인하려고 했던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몇 줄 안에 주로 감옥의 복도가 무엇보다도 그곳의 정적과 냉기가 묘사되어졌다. 남겨진 형제에게 동정심 어린 말도 남겼다. 그는 좋은 형제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 묘사가 무가치하다는 순간적인 느낌이 들기는 했다. 다만 그 오후 이전에는 낯익은 방에서 둥그런 테이블 주위로 내가 익숙한 친척들 사이에 앉아있을 때면 익숙하다는 것에서 그들은 이미 나를 반쯤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할 정도로 내 두려움은 컸다. 그리고 젊고 현재 방해받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위대한 것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을 때면 내가 그런 느낌을 크게 주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침내 크게 잘 웃는 삼촌은 내가 단지 힘없이 들고 있었던 종이를 가져가서 잠시 들여다보고는 웃지도 않고 다시 돌려줬다. 그러고는 자신을 눈으로 적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만 평범한 글이라고 말했다.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그러니까 즉 무용지물이 된 내 종이 위로 이전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에서 내가 실제로 한 방에 쫓겨났고 삼촌의 판단은 거의 진정한 의미로 내 안에서 이미 반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느낌에서조차 내가 불로 따뜻하게 덮여야만 했었을 우리 세상의 차가운 공간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 이 불을 이제 막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1911년 2월 20일 카바레 루체르나의 멜라 마세. 비극의 여인인데 웃긴다. 비극의 여인들이 가끔씩 장면 뒤에 보이듯이 그렇게 이 비극의 여인은 말하자면 거꾸로 무대에 등장한다. 등장할 때 그녀는 지친, 물론 단조롭고 공허하기도 한 늙은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런 얼굴은 의식이 있는 배우들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시작인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매우 격렬하게 말한다. 그녀의 동작들도 역시 뼈 대신 거친 건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구부린 엄지손가락으로 시작되었다. 교체되는 조명으로 그리고 주위 근육들을 움직여 오목하게 만들며 코를 변화시키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 그녀는 동작과 말로 영원한 섬광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부각된다. 작은 도시들은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작은 환경을 갖고 있다. 산책길에서 내 옆에 있는 옷을 잘 입은 순수하고 어린 소년들은 나의 어린 시절을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역겨운 인상을 준다. 22살 클라이스트가 청년 시절에 쓴 편지. 군인의 신분을 포기하라. 집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 생계를 위한 것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이런 학문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너는 법학과 재정학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궁중의 영고도 있지 않은가. 처음에 나는 약간 당황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이어서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비록 연고가 있을지라도 내 개념으로는 지금 그것에 의지한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만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미소지었고 내가 성급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진실들을 발설하는 것은 조심해야만 한다.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1911년 2월 21일. 여기에서 내 인생은 마치 두 번째 인생을 내가 아주 확신하기라도 하는 것 같이 그렇다. 이것은 마치 예를 들면 파리에서의 실패한 체류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서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것과 같다. 즉, 그 후에 곧장 파리에 다시 가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 이곳의 골목길 포장도로에 빛과 그림자의 부분들이 선명하게 나뉘는 장면. 한순간 내가 철갑을 두른 듯이 느꼈다. 예를 들어 팔의 근육은 나한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마르크 앙리 델바르. 텅 빈 홀 때문에 관객에게 생겼던 비극적인 감정은 진지한 노래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했고 유쾌한 노래에는 피해를 주었다. 앙리는 서막을 열고 그동안의 델바르는 막 뒤에서 머리를 손질했는데 막이 투명하게 비친다는 것을 몰랐다. 손님도 없는 행사에서 기획사의 배출러는 아시리아식의 수염을 회색으로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때 같으면 그의 수염은 아주 시커멓다. 그런 기질에 잘 맞춰 색을 열버지도록 했는데 이것은 24시간 동안은 유지된다. 아니,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상에서 퍽 낭비를 했는데 이 브레타뉴식의 의상들은 제일 안쪽에 입은 속치마가 가장 길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멀리서도 셀 수 있을 정도다. 한 사람이 동반되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 델바르가 따라 나온다. 그녀는 아주 넓게 디자인된 초록색 의상을 입고 따라 나와 추위에 떨고 있다. 파리의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신문 배달부들은 여유가 있어 보인다. 숨을 쉬기도 전에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고 나는 작별했다. 델바르는 우스꽝스럽다. 그 여인은 노처녀의 미소를 짓는데 이 미소는 독일 카바레의 노처녀의 미소다. 막 뒤에서 가져온 빨간색 쇼를 두르고 그녀는 혁명을 일으킨다. 그녀는 너무 끊지 않고 내내 같은 음성으로 다우텐다이의 시들을 읽는다. 처음 피아노 앞에 얼마나 여성스럽게 앉았는지 그녀는 사랑스러웠다. 바티뉴얼 노래를 부를 때 나는 목에서 파리를 느꼈다. 바티뉴얼은 연금 생활자 같아야만 한다. 그의 아파치도 역시. 브루한트는 숙소마다 자신의 노래를 만들었다. 도시의 세계. 오스카 M. 나이 좀 먹은 대학생인데 가까이서 보면 그의 눈 때문에 깜짝 놀란다. 그는 겨울 어느 날 눈이 쏟아지는 오후에 겨울 재킷을 걸친 채 겨울 옷차림을 하고 텅 빈 광장에 서 있었다. 게다가 목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머리에는 모피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심사숙고하느라고 눈을 깜빡거렸다. 한 번은 모자를 벗어서 그 곱슬거리는 털로 얼굴을 문지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푹 빠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론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춤추듯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부모님의 거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문에서 몸을 돌려 빈 테이블에 앉는 아버지를 보았다. 살찐 얼굴에 매끈하게 면도를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다. 마침내 라고 오스카가 방 안으로 발을 내딛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했다. 멈춰라. 문에 서 있으라고 내게 부탁하는 거야. 말하자면 너한테 너무 화가 나서 나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 라고 오스카는 말했고 말을 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거침없는지를 알아차렸다. 조용히 해! 라고 아버지가 소리치며 일어섰는데 그 때문에 창문이 가려졌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명령한다. 그리고 하지만이라는 네 말은 접어라. 알겠니? 그러면서 아버지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서 오스카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너의 방탕한 생활을 더 이상 그냥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늙은 남자야. 노년에는 너한테서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는 대신 너는 내 모든 병보다도 더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있다. 게으름과 낭비와 되먹지 못함과 어리석음으로 자기 아버지를 무덤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아들은 빌어먹을 놈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침묵했다. 하지만 얼굴은 마치 아직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사랑하는 아버지! 라고 오스카가 말했고 조심스럽게 테이블가로 다가갔다. 진정하세요. 모든 것은 잘 풀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기만을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할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째? 라고 아버지는 물으면서 방구석을 보았다. 저를 믿어만 주세요. 저녁 식사 때 아버지께 모든 것을 설명하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저는 항상 좋은 아들이었어요. 단지 제가 그것을 바깥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기왕에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을 때 아버지 속을 상하게 했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좀 더 명확하게 전개되도록 산책을 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